오늘 본문 시편 44편을 택한 이유는 북아프리카 모로코하고 리비아 자연재해 때문입니다. 44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주무십니까? 어찌하여 저희들을 이 죽음의 고통 속으로 이 땅을 몰아넣어 가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속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작은 우주가 있습니다. 찬양, 기쁨, 감사, 축복의 노래입니다. 놀랍게도 저주도 있어요. 탄식과 울분과 항변의 노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편인지 분류를 잘 해야 합니다. 시편은 히브리 말로 테힐림 찬양입니다. 영어로 싸움은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소고나 비파, 현금, 수금, 바이올린 피리 같은 악기에 따라 부를 수 있게 지은 예배용 노래 150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대체로 기원전 2,300년경 포로 후손들이 옛 노래들을 수집하여 하나의 책으로 편찬했다고 봅니다. 성전을 섬기는 전문 음악가 조직인 성가대 전용처럼 아주 오래된 작품도 모았습니다. 성전 일꾼들이 주보와 함께 악보 시편을 마련했습니다. 악보 외에 가사는 보존되어 우리도 사용하고 있죠. 시편의 저작 시기나 그 배경을 대부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의 결혼이나 왕이 계승 시 그 필요에 따른 저작 배경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 시편 45편을 보면은 왕이 외국의 신부를 맞이하는 결혼식 노래 같아요. 당연히 포로기 이전 시편입니다. 왕의 결혼식 노래를 볼까요? 45장 10절에서 17절 딸이여 주의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하나님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왕이 내 아름다움에 벌떡 일어나게 하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허리 굽힐지니라. 두로의 딸이여. 두로는 이방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백성 중 부한자도 그대의 환심을 얻으려 온갖 예물을 가져왔도다.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공주는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과 함께 왕의 침실로 인도되도다. 그들 모두 화사한 웃음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도다. 그의 아들들은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요 그가 온 땅에 군왕으로 세울 것이라. 내가 그의 이름을 만대에 기억하고 백성들은 그를 영원히 찬송하리라. 예, 왕이 결혼하고 또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또 왕으로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시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시편을 크게 1, 2, 3, 4, 5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권마다 송령 독살라지라고 하죠. 송령으로 마무리합니다. 각 권들이 시대 순으로 엮인 것 같아요. 이유는 쿰란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이 있는데 시편의 제5권 버전이 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때까지 최종 정품 성경, 정경이 안 되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5권이 1, 2, 3, 4권보다 시대적으로 나중에 나온 편집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5권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에서 134편에 나오는데 필그림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죠. 예루살렘은 산꼭대기니까 사방 어디서 출발하든 go up 올라가야 합니다. 태양 같은 성전 중심으로 궤도를 공전하는 행성들 같은 시들의 모음집이 시편입니다. 모든 시편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향하여 노래 하는 것이니까 마치 지구, 화성, 금성, 목성, 토성이 태양을 향하여 빙빙 도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제2권의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다윗의 시가 뒤에도 나옵니다. 다윗을 위한 혹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몽땅 다윗의 노래라는 전통적 인식이 있습니다. 150개의 시편 중 절반에 가까운 73개가 명시적으로 다윗의 노래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음악에 재능이 많았고 왕실 후원으로 노래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다윗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다윗이 저자가 아닌 시편도 있습니다. 솔로몬도 있고 모세도 있고 레위 제사장 가문의 이름 아삽도 있고 고라 자손의 시편도 있습니다. 우리 시편은 포로 후기 작품이 분명하다고 했는데 특히 성전 파괴를 슬퍼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의 노래 137편 유명합니다. 거기서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노라 라는 노래 말입니다. 포로의 관점이 분명한 노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편은 컬렉션 모음집 맞습니다. 이스라엘 수백 년 역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종교적 애환 모음집. 예. 다윗 혼자 시편을 썼다고 주장은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용도가 궁금합니다. 공동체 예배를 위한 노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시편은 개인의 영성을 위한 시편도 있습니다. 둘 사이 명백한 구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예배 중 언약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기도드렸지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은 물론 아니에요. 34장 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네,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시편은 분류를 잘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독자들은 시편의 양식에 따라 연구했던 선구적 학자 헤르만 군켈의 도움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습니다. 양식을 장르라고 하는데요. 그 양식에 따라 시편을 분류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을까? 혹은 읽혀졌을까? 낭독되었을까? 당시 삶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알면 시편을 분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서정시, 서사시 있죠. 연애시도 있고 뭐 사모곡, 슬퍼하는 노래, 애가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그런 분류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시편을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도움이 될까 공부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기며 의지하는 찬양입니다. 이게 가장 큰 카테고리인데 하나님의 장대하심,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로 왕권을 노래합니다. 이 왕권에도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노래합니다. 하늘과 땅, 열방, 자연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고대 근동 신화적 언어와 테마를 썼습니다. 해와 달과 바다와 땅과 같은 자연계 피조물에 신격을 붙이는 고대 사회 아닙니까? 시편은 저들이 다투는 전쟁 신화를 벗겨버린대요. 이를테면 시편 93편 여호와는 왕이시니 혹은 여호와는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는 시편 93편입니다.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바다 괴물과 싸우는 모습을 그려놓은 시편도 있습니다. 가나안의 바알신, 폭풍우의 신을 무찌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들의 모임에서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29편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노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로얄 시편으로서 다윗 왕조의 왕들에게 기름 붓는 의식, 대관식 시편도 있습니다.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니 내 여호와가 너 다윗 왕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다윗 왕 너는 나 여호와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거는 누가 말했을까요? 화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 하셨도다. 이 하셨도다는 시인의 말입니다. 주는, 즉 다이두왕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것도 시인이 하는 말이죠. 주의 오른쪽에, 여호와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다윗왕께서 노하시는 날에 왕들, 다윗왕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왕자들이 나중에 지역을 분할받아서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여러 나라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예,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세우시고 다윗왕이 또 아들을 낳아서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대대로 다스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나라의 왕들을 쳐서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죠. 그런데 로얄 시편이라고 모두 군사적인 승리만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의 통치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 후계 왕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 다음 시편에는 축복의 시편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시편도 있습니다. 축복성은 의인을 축복해 주십사 노래합니다. 누가 의인일까요? 네, 이스라엘 국가일 수도 한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주의 시편? 네, 원수의 나라일 수도 이스라엘 안에 어떤 악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저주의 노래는 그 표현이 잔인해서 쇼킹해요. 아까 소개했던 시편 137편 바벨론 강변의 노래입니다. 보통 사람이 끝까지 읽을 수 없는 시편입니다. 서글프고 처량한 노예들의 상한 심정, 감상이라고 그러죠. 감상을 처음에 노래하다가 끝에 가서 보복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보복입니다. 8절 9절 멸망할 땅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또 있습니다. 시편 109편 끔찍한 테러 행위를 시인이 열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응징을 구합니다. 원수의 기도는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네, 한마디로 원수를 죽여달라는 노래죠.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같이 항상 이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들어보니 어떠세요? 네, 시편이라고 마냥 경건한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 분류로 시편은 빚진 자처럼 은혜를 입기 청원하는 노래입니다. 개인이 청원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 애원 기도도 있습니다. 개인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 찬양하면 되겠죠. 하지만 어떤 시편은 처음부터 불쑥 절규하며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국가 위기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청원하는 시편, 대체로 비유적인 표현이 많은데요. 원수를 갚아달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의지한다고 고백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도 나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가끔 이러한 청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승낙을 미리 감지하고 미리 감사하는 노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가 배신해서 당하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회개하는 개인적 청원도 있지만 시편 51편 공동체적 청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운명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압제자 원수를 갚아주십사 기도합니다. 가끔 옛적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를 들먹이며 약속을 지켜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74편입니다. 아예 성소를 파괴당한 그때를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재난에 대한 반응으로서 실망과 황망이 서려 있는 노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라는 약속마저 외면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시인은 황당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인이 이스라엘의 죄는 언급하지 않아요. 성전이 무너진 것은 자기들의 잘못, 형벌의 결과임을 밝히지도 않아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샘플 본문 43편은 더합니다. 아예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의를 지키지 않은 척은, 즉 약속을 안 지킨 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명기 세계관, 신명기 노선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적 비극을 이스라엘 탓이 아닌 하나님의 침묵, 잠잠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노 가득한 시편 44편입니다. 선지서에 읽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경노의 기소도 아예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언약을 위반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엇나간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길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십니까? 절규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항의, 결백 주장, 주무시며 근무태만인 하나님이라는 힐문, 욥과 같아요. 신명기나 역사서나 선지서를 거치면서 우리는 두 가닥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뭡니까? 죄 없다면 고통도 없어. 이스라엘이 망한 건 죄 때문이지. 라는 신학이 하나 있고, 세계관이 하나 있고, 노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고통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야 할 잘못이 뭐가 있단 말인가? 없지 않느냐라는 항변하는 신학, 항변하는 노선, 항변, 하나님께 항변하는 세계관이 또 하나 있죠. 욥의 항변은 차라리 개인적이지만 시편 44편의 항변은 공동체적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범죄냐, 하나님의 태만, 하나님의 외면이냐, 둘 중에 하나님의 무관심, 태만 문제를 시편 44편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놀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78편 혹은 106편과 대조를 해 보십시오. 시편 78편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계략적으로 뜯어모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찬양 일색입니다. 신명기 노선이지요. 창조, 출애굽, 가나안 정착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지 않은가.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저버렸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참으셨다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시편 78편은 하나님은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시전하셨는데 애굽에서도 혹은 출애굽 중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3인칭 그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쳐서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네,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시인은 조상들을 그들 3인칭으로 상대화시켜버렸어요. 그들이 이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요 앞에 그와 반대되는 44편은 달라요. 1인칭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주님은 왜 이러십니까? 항변하는 겁니다. 욥의 항변이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곁길로 센 적이 없어요, 주님. 우리는 충성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왜 이러세요? 그게 이제 44편인데 78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액션,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반응이 대비되는 시편입니다. 신명기 노선을 따르는 78편이죠. 이스라엘 비극의 역사를 설명해 보려는 시도가 명백한 시편이 78편입니다. 혹은 106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욕을 먹어 마땅하고 하나님은 정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 방식으로 분류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다가 갑자기 톤이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뀝니다. 끝에 가서는 자신만만한 성녀의 노래로 마무리되는 시편이 하나 있어요. 시편 22편입니다. 그리고 68편의 경우에는 어떤 분류에도 들지 못하는 노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분류를 했는데 장르별로 분류를 했는데 장르라는 옷을 강제로 입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류 작업은 시편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그렇게 억지로 분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편이야말로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확신과 통찰의 마이크로코즘, 오늘 영어 제목이죠. 설교 제목. 소우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이라는 것이죠. 시편은 시죠. 역사적 정보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시에 무슨 뭐 히스토리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동체적 노래냐 개인 영성용 시편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역사적 정황을 벗겨버리니까 서구의 기독교는 혹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개인적 영성의 원천으로 과도하게 시편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시편은 3000년 전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실패를 고백해 하고 선한 뜻을 선포케 합니다. 불행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부조리를 향한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또한 강화시켜주는 시편입니다. 또는 그냥 찬양, 기쁨의 감정을 표하는 것으로 족한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 비해 초라한 유한한 나와 우리를 비추면서 시편을 읽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을 차례대로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를 하여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황과 상황을 따라서 저희들이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 개인의 우리 민족 전체 공동체의 소원을 열망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도록 훈련하는 귀한 시편이 되도록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